누가복음 5번 메시지 신성을 지닌 인성 안에서의 사람 구주의 준비 세 번째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4장 13절은 신성을 가진 인성 안에서의 사람 구주의 준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중에서 우리는 이미 주님의 선주자 침례자 요한의 잉태와 사람 구주의 잉태를 다루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 구주의 선주자의 출생과 청년 시절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 시작했듯이 사람 구주의 준비는 신성을 가진 인성 안에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분의 준비는 그분의 잉태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잉태에서나 준비에서 우리는 신성한 본질과 인성의 본질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 구주의 잉태는 인성의 본질을 지닌 사람 처녀의 태 속에서 신성한 본질을 지닌 성령으로 되었습니다. 바꿔 말해서 주님의 잉태는 사람의 본질 안에서 하나님의 본질로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의 준비도 신성을 지닌 인성 안에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뛰어나고 기이하고 놀라운 준비입니까? 1장 5절부터 2장 52절에서 우리는 침례자 요한과 사람 구주의 잉태, 탄생, 어린 시절을 봅니다. 우리는 침례자 요한의 잉태와 구주 예수의 잉태가 본질상 서로 다르다는 것을 지적했었습니다. 요한의 잉태는 하나님의 본질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지 않은 채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이 많은 사람의 본질로 성취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잉태의 결과는 하나님의 본성은 없는 단순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된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구주의 잉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뿐만 아니라 사람의 본질에 하나님의 본질이 더해져서 구성된 하나님의 성육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잉태는 두 가지 본성, 신성과 인성을 지닌 하나님 사람을 산출하였습니다. 그분의 선주자의 출생 기적적으로 그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남 침례자 요한은 그의 어머니에게서 기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기적적인 출생에 관하여 1장 57절과 58절은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고 말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음 사람 구주의 선주자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이것은 레위기 12장 3절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요한이라 명명됨 몇몇 사람들이 사람 구주의 선주자를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부르려 했을 때 그의 모친은 대답하기를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고 했습니다. 그때 몇몇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내 친척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손짓으로 사가랴에게 그 아이를 무어라 부를 것인지 물었을 때 그는 석판 위에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1장 13절에서 사가랴는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으리라는 것과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할 것을 천사에게서 들었습니다. 요한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이오아네스로 이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보이신다. 여호와는 은혜로운 제공자시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엘리사벳의 친척 중 누구도 요한이라 이름 지은 자가 없었다고 말한 것은 옳은 말이었습니다. 주님의 선주자는 전통을 지키려 하지 않는 자로 예정되었으므로 그에게 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여 그에게는 전통적인 이름이 주어지지 않고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요한의 아버지의 예언 영이 충만하여 사가랴가 서판에 요한의 이름을 쓴 후 이에 즉시로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했습니다. 1장 67절부터 79절에서 우리는 사가랴의 예언의 기록을 봅니다. 67절에 따르면 사가랴는 예언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들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기 백성을 위하는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움직이심에 관하여 68절에서 우리는 사가랴의 예언의 서두를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여기서 우리는 사가랴의 예언이 그들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기 백성을 위하는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움직임에 관한 것임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약속에 따라 그분의 풍성한 긍휼을 통하여 그분의 인성으로는 다윗집의 구원에 뿌리시며 그분의 신성으로는 위로부터 돋는 해인 그리스도를 일으키심으로써 구원을 위한 구속하시는 움직임을 행하셨습니다. 사가랴의 예언은 신성하고 인간적인 분에 관하여 사람 구주의 구원하시는 역사에 관하여 엘리사벳의 축복보다 더 많은 빛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아직도 거기에는 구약적 형식과 냄새와 색깔이 마리아의 찬양과 엘리사벳의 축복에서처럼 담겨져 있습니다. 사가랴의 예언은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가져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움직임입니다. 구원의 뿌리시며 돋는 해이신 그리스도를 일으키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속하는 일은 그분의 백성들의 구원을 가져옵니다. 1장 69절에서 사가랴는 말합니다.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 구원의 뿔은 다윗의 집에서 나온 예수 구주이십니다. 뿔은 싸우는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뿔은 다윗의 집에 하나님의 구원에 싸우는 힘입니다. 다윗의 집이라는 군은 이 구원이 사람 구주의 인성 안에 있음을 가리킵니다. 70절에서 우리는 구원의 뿔에 일으켜진 것이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것임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지키심에 있어서 신실하심을 가리킵니다. 인성 안에서의 그리스도에 관해 말한 후 사가랴는 계속해서 신성 안에서의 그분에 대해 말합니다. 이 일은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신 자비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높은 데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구주 예수께서는 어두운 시대에 떠오르는 해입니다. 그분의 오심은 구약의 밤을 끝냈고 신약의 낮을 시작했습니다. 엘리사벳의 축복에서 열매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이시며 사가랴의 예언에서 해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빛이십니다. 그러한 분으로서 그분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완성자요 하나님의 구속의 중심이십니다. 1장 78절에서 사가랴는 주님을 높은 데로부터 돋는 해로 말합니다. 구원의 뿔이 다윗의 집으로부터 오는 반면 돋는 해는 높은 데, 즉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것은 신성 안에서 주님이 높은 데로부터 돋는 해이심을 의미합니다. 69절과 78절에 있는 사가랴의 말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그가 그리스도의 이중인격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그분의 인성과 신성에 관하여 말합니다. 인성 안에서 그리스도는 사람의 집인 다윗집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구원의 뿌리십니다. 신성 안에서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돋는 해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사람이시오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신 그분은 구원의 뿌리시며 하나님이신 그분은 돋는 해이십니다.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구원의 뿔과 돋는 해의 두 방면으로 그리스도를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또한 그분의 거룩한 언약에 따라 그분의 긍휼로 말미암습니다. 이에 관하여 사가랴는 우리 조상들에게 긍휼을 보이시고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분의 맹세로 그분의 언약이 된 그분의 말씀을 지키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분의 약속 위에 세워집니다. 약속은 일반적이고 평범한 말, 확증이 없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신 후 맹세로 그 약속을 확실히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신격으로 맹세하여 그분의 약속을 확증하셨고 그 맹세로 인하여 약속은 그분의 언약이 되었습니다. 74절과 75절에서 사가랴는 계속해서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추가적으로 74절에서 섬기다로 번역된 단어는 제사장으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섬김은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될 것입니다. 거룩함은 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며 의로움은 주로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의 인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여기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을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행위의 주된 특성으로 드러냅니다. 76절과 77절에서 사가랴는 자기 아들, 즉 사람구주의 선주자에 관해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라고 예언합니다. 76절에 나오는 주는 구주 예수이십니다. 사가랴는 선주자가 주 앞에 앞서가 그분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천사는 사가랴에게 그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들을 주, 곧 그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준비된 사람들을 예비할 것임을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들의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그들의 마음을 바르게 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온 마음이 회개를 통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곧게 되어 사람 구주께서 그들 안으로 들어가 그들의 생명이 되시고 그들을 소유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람 구주의 구원하시는 역사와 신성하고 인간적인 인격에 관한 더 많은 빛을 가져옴. 사가랴의 예언은 사람 구주의 신성하고 인간적인 인격과 구원하시는 역사에 관하여 엘리사벳의 축복이나 마리아의 찬양에 나타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빛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엘리사벳의 축복과 마리아의 찬양과 사가랴의 예언을 비교해 본다면 땅 위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관해서는 사가랴의 예언이 엘리사벳의 축복이나 마리아의 찬양보다 더 많은 빛을 비춤을 보게 됩니다. 이 예언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인격과 구원하시는 역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봅니다. 사람 구주의 선주자의 청년 시절. 누가복음 1장 80절은 사람 구주의 선주자의 청년 시절에 관하여 아이가 자라며 영 안에서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 있으니라 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선주자가 영 안에서 강하여진 것과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는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선주자의 모친과 부친은 둘 다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들의 아이는 쉽게 자라나 영 안에 강하여져서 결국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영 안에서 자라 강하여졌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가 광야에서 산 것은 사람의 문화와 종교로부터 떨어져 있음으로써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를 구주의 선주자로 쓰실 자유롭고 깨끗한 길을 얻으시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과 같이 제사장으로 태어난 요한은 성전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나시린으로서 요한은 성전 안이 아닌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는 문화나 전통이나 종교가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살면서 요한은 그의 모든 배경들을 끊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선주자는 문화를 접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3장 3절로부터 사람 구주의 선주자가 광야에서 그의 사역을 시작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약 경륜을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시작하시고자 하셨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침례자 요한은 와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시작인 이 전파는 그들의 성경적인 규례들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종교적이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룩한 성안의 성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옛길의 어떤 규칙들을 지키지 않았으며 교육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야에서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옛길이 거부되고 새길이 도래하려는 것이었음을 암시합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과 마태복음 3장 1절과 3절에 나오는 단어 광야는 종교와 문화에 역류하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새길을 암시합니다. 그것은 또한 낡은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고 장차 새로운 어떤 것이 세워질 것임을 암시합니다.